저번 달인가요? 어떤 저보다 선배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홍 전도사는 어떤 설교자가 되고 싶은가? 뭐 이러면서. 그래서 어떤 설교자가 되고 싶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설교자 분들을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확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근데 뭐 워싱턴 한인교회에 계시는 뭐 김영봉 목사님, 뭐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그리고 남서울교회 화정부 목사님 정도가 제가 설교가 참 좋다라고 생각하고 가끔 종종 듣기도 하는데, 이런 설교자가 좋기는 하지만 내가 딱 모델로 삼고 모방하고 싶다는 사람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양정교회 와서 3년을 우리파워교회에 있었는데요. 그 전에 있던 교회 사역까지 합치면 거의 한 4, 5년을 청소년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다운 교회, 그러니까 청년부로 넘어온 지 4개월이죠. 부끄러운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4개월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 방향을 확 잡아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들의 상황과 청년들의 상황이 다르고, 또 그들의 영성과 또 청년들의 영성이 다르기 때문에 4개월째 또 고민하고 방향과 어떤 방법들을 찾는 중에 있죠. 이렇게 고민하다가 갑자기 그런 질문이 떠올라서, 아까 선배님이 하셨던 질문이 떠올라서 청년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마커스 예배팀의 김남국 목사님이라는 분을 청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숭실대 김혜건 교수님이란 분도 좋아하길래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좋긴 했는데 사실 제가 따라하기는 참 뭐한 것 같아서 실만은 얻지 못하고 그냥 설교 잘하네 이러고 설교를 껐습니다. 그러던 중에 문득 스치우던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22살이었는지 아니면 24살이었는지 가물가물하긴 한데요. 지금은 대구에서 위임받아 목회를 하고 계시는 당시 저희 교회 청년부 목사님과 봉고차에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입니다. 그때 당시에 청년부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도전적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저에게 설교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봉고차 밑에서 전병욱 목사의 젊은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는 책을 이렇게 딱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이 참 보니까 좋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쯤에 전병욱 목사는 청년 목회자들의 롤모델이었죠. 또한 청년들이 추앙하던 스타 목회자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성추행 사건 때문에 그때의 명성에 비견하자면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말았지만, 근데 참 많은 베스트셀러들을 썼습니다. 뭐 제목들이 굉장히 강렬하죠. 뭐 아까 말한 젊은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도 있고요. 다시 시작하는 힘, 하늘을 감동시킨 1,000번째 예배자, 낙타무릎. 책 제목만 들어도 읽지 않더라도 내 서재에 꽂아놓고 싶은 책 제목이잖아요. 어쨌든 제가 교회 다닌 지한 5년도 안 되어서 목회자가 되겠다며 그렇게 꿈을 꾸고 있던 시절에 이 전병욱 목사의 책은 굉장히 유의미했던 책이었습니다. 가슴에 불을 질렀던 책이죠. 제가 신학을 5년 딱 공부를 했는데요. 학부에 편입해서 2년, 신대원에 들어가서 3년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대학 졸업장이 있기 때문에 편입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편입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병욱 목사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한때 뜨거웠던 2007년 당시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어게인 1907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저의 꿈은 말 그대로 어떤 부흥사였거든요. 진짜 성령의 어떤 뜨거운 임재를 불러오는 설교자, 뭐존 웨슬리, A.W. 토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고 싶은 게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제가 대학 시절 선교단체의 대표가 되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친구들도 많아졌고, 예배와 또 성령을 사모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이 딱 지나고 난 후에 사실 저는 굉장히 허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되면 성령께서 나의 의도대로 움직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막상 그 공동체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받아들인 것, 배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대로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께서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벽에 부딪히게 되었죠. 아, 나는 이렇게 이렇게 부흥사가 되어서 소위 성령을 조종하고 성령이 오시게 해서 교회를 부흥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1년의 경험 동안 성령이 오히려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소위 멘붕에 빠졌습니다. 아, 이렇게 전도사 되었다가는 교회 말아먹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대원을 가지 않고 직장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좀 처음부터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편입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번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때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사역을 시작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했을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망가뜨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접어두고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성경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등장하죠. 그 중에서 제가 판단하기에 가장 목회하기 어려운 교회 혹은 목회하기 꺼려할 만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한 교회인지 알고 있죠.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한 교회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고린도 교회가 목회하기 어려운 교회, 목회를 꺼려할 만한 교회라고 말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음란함이나 어떤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목회자를 의심하는 데 있습니다. 일반 성도분들은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서 아이고, 음란하고 타락한 고린도 교회 안 되겠네 이렇게 그 정도로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손가락질하며 야 너 진짜냐? 진짜 사도냐? 라고 질문했는데 과연 내가 여기 목회한다면 얼마나 괴로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바울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뭐 강인함, 끈질김, 어떤 성교를 개척한 입지전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떠오를 겁니다. 우리는 사실상 바울의 치열한 성교 위에서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이죠. 바울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울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당대의 바울은 그만한 입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는 것은 가짜 사도라는 오명이었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교회를 핍박한 전력까지 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일들이, 모든 말들이 항상 의심받았습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을 상쇄할 만한 어떤 권위와 능력을 사도 바울이 발휘했다면 좀 다를 수 있었겠지만 그의 선교 사역은 어떻게 보면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읽어낸 교회는 헬라인들 중심으로 있었는데요. 그 헬라인들 중심의 교회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에 비해서 정통성이 떨어지고 말씀이 좀 숙지도가 떨어진다라는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세운 교회는 항상 야고보 혹은 베드로의 이름을 팔아가며 그의 교회를 혼란시키는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도 바로 이 문제였거든요. 베드로 혹은 야고보의 이름으로 온 이 사람들이 우리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몸으로 대해봤냐? 약하고 말로 시원시원하지 않아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더군다나 고린도 전서를 통해 유추해보자면 고린도 교회는 아내가 있는 베드로와는 달리 사도 바울은 아내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세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세례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더 나아가 이 사도 바울이 먹고 살기 위해서 천막을 만들고 대여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바울을 계속해서 의심했습니다. 진짜면 결혼했을 텐데 진짜면 네가 우리 교회로부터 세례를 받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있으니 가짜 아니냐? 진짜 사도라면 세례를 달라고 요구했을 텐데 너 가짜 아니냐? 뭐 이런 질문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바울을 발목 잡는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무능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보기에 이 사도 바울은 특히 사도는 유능해야 했습니다. 그 어떤 누구들보다 유능하고 능력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이 특별히 고린도 도시는 굉장히 발전하는 도시였고 최첨단을 달리는 도시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문화 속에서는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자랑하는 문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높고 위대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대고 싶어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또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도인지를 자랑해야만 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자랑해야지 그 바울에게 줄을 대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병고를 앓고 있던 중에 고린도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건 이 고린도 교회가 볼 때 바울은 굉장히 초라하고 무능하기 짝이었고 병에 걸려서 말을 더듬는 사람,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기고 글과 학식은 뛰어나지만 말하는 재주가 없는 사람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도시 문화, 자신의 도시 환경에 꼭 맞는 사도를 원했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있었지만 끊임없이 바울을 의심했습니다. 저 사람 진짜일까? 그러던 와중에 자신의 도시 문화와 도시 환경에 꼭 맞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도착합니다. 말로는 그 어떤 누구보다 유능해 보이는 사람, 완벽하고 힘있어 보이는 사람. 지극히 크다는 사도인 베드로 혹은 야고보의 직계라고 주장하고 멋진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고 내 삶은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사람. 읊어대는 족보와 혈통을 보면 유능하고 힘있는 유대인임에 틀림없는 사람들. 더군다나 카리스마와 능력 있고 꽤 괜찮은 교회에 추천장까지 들고 온 사람들.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의 부재 중에서 바울과는 전혀 다른 자신들이 기다려온 인물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리워하고 기대해왔던, 대망해왔던 진짜 사도 같은 인물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을 합리적으로 의심합니다. 바울, 당신은 진짜 사도 맞습니까? 저는 양정교회 전도사로 살아가면서 종종 롤러코스터를 타곤 합니다. 어떤 때에는 뭐 이를테면 설교를 괜찮게 했거나 수련회나 꽤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렀을 때 혼자 들어가서 자뻑에 빠지곤 하죠. 나 정도면 괜찮아. 하지만 어떤 때에는 깊은 나락에 빠지곤 합니다. 나는 목회자가 맞는가? 나는 목회자의 자질이 있을까? 뭐 제가 사역을 못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돌이켜보면 눈에 밟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죠. 내가 조금만 더 애를 쓰고 연락하고 애정을 쏟아부었더라면 그들이 예수 믿었을 텐데 그들은 지금 어디 갔을까?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목회자가 맞나? 나는 목회자 깜냥인가? 이런 질문을 하곤 하죠.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때 좀 입조심 좀 할걸. 조금만 감정을 컨트롤할걸. 이런 생각하다 보면 내가 목회자 깜인가? 이런 질문에 휩싸이곤 합니다. 더군다나 이 교회 사역이란 것이 딱딱 떨어지고 체계적으로 교회가 돌아가고 개개인이 하나하나 성장하는 것이 보인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교회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죠. 아무리 준비를 하려고 해도 결국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것만 같고 성장하고 변화될 무렵에는 항상 걸려넘어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좀 사역을 제대로 해보고 싶고 멋진 사역을 해보고 싶은데 항상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어떤 일들이 닥쳐오곤 하죠. 그러면 내 때문은 아닌가? 내가 깜이 안 돼서 이런 일들을 맞이하는 건 아닐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저는 목회 현장이 아니라 학교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곤 합니다. 차라리 공부를 하고 글을 쓰는 작업은 시작과 끝이 있죠.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옵니다. 제대로 노력해서 연구 성과가 안 나오면 1년 더 연구하면 되고 2년 더 연구하면 되죠. 연구하다가 안 되면 이 주제를 포기하면 되죠. 그리고 이 포기를 포기라 부르지 않고 결단이라 부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선택과 집중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목회 현장에서 영혼을 포기하는 것은 자멸이죠. 선택과 집중은 사꾼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답답하고 막막하죠. 모든 상황, 환경, 부족한 자원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탓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내가 위임 목사님처럼 좀 카리스마 있게 딱딱 명확하게 설교를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좀 달라질까? 아니면 좀 하기론 목사님처럼 좀 능청스럽게 어른들 마음 만져주면 좀 사역을 잘하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 김종국 목사님처럼 좀 더 능글맞게 사람들과 막 어울리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되면 좀 사역을 잘하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 박재민 전사님처럼 매사에 꼼꼼하고 계획적이고 아기자기한 작업들을 해낸다면 조금 나는 괜찮은 사역자일까?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질문의 끝은 하나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나는 목회자로서 자격 미달 아닐까? 나는 청년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방해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하고 납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직면한 첫 번째 문제는 말 바꾸는 줏대 없는 인간이라는 비난에 맞서는 일입니다. 추측컨대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교회 전체의 문제를 야기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문제일 수 있는데 어쨌든 모든 사람을 볼 때 문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편지 한 통을 보내죠. 야, 금마 처리해라. 징계해라. 그리고 너희가 징계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방문해서 금마 징계할 거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편지 써보내고 나서 전전긍긍합니다. 겉으로는 문제 있는 성도를 징계하라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만 혹여나 자기가 방문했을 때 교회가 쪼개질까 봐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방문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고린도 교회의 교육자인 디도를 만나서 문제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문제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병이 걸렸을 때야 비로소 디도를 만나게 되고 그 문제가 잘 처리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편지를 쓰냐면 야, 가려고 했는데 못 가서 미안해. 야, 그리고 징계했지? 그럼 이제 용서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 뭐 왔다고 했다가 안 오고 야, 징계하라고 했다가 용서하라고 하고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네. 바울 믿을 수 있나? 바울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린도에 방문하려고 했다가 방문하지 않은 것, 이것이 진짜 사도인 이유다. 사도는 강하고 능력있고 카리스마 있어서 사도가 아니라 교회의 성도를 위해 울어줄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아플까 봐 염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진짜 사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약하고 비겁하다고 조롱하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비난을 고스란히 인정합니다. 나 나약한 사람 맞다. 비겁한 사람 맞다. 나는 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복음이란 보배를 가졌다. 소위 보배 담은 질그릇이라는 멋진 비유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는 그의 유능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나 부족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인정하고 자랑합니다. 고린도와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강력함, 위대함, 카리스마를 증명하라 라고 부추기지만 바울은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이며 내가 얼마나 너희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 있죠. 6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무명한 자 같냐? 아니다. 나 엄청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냐? 야, 살아있잖아. 징계받는 자 같냐? 죽임을 당하는 자 같냐? 그렇지 않다. 근심하는 자 같지만 우리는 정말 기뻐하는 자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부유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냐? 아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축복의 사람이다. 바울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내뱉는 이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보면 눈물이 찔끔 튀어나옵니다. 자기가 애써 읽어낸 개척한 교회에서 능력 없다고, 무능하다고, 자랑할 자격 있으면 자랑해보라고 몰아붙이는 성도 앞에서 야, 그래, 나 이름 없다. 죽은 사람 같다. 징계받은 사람 같다. 근데 내가 진짜다. 나 못났다. 잘난 것 하나도 없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에서 복음이 나왔다는 사실을 통해 말구유 위에서 하나님이 나셨다는 사실, 십자가 위에 하나님이 달리셨다는 사실, 죽음 위에,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담백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전에 가졌던 신화, 내가 유능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예전에 가졌던 생각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소위 말해서 내가 유능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성공하고 유능한 강력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큰 오산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고린도후서의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유능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 바울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능히 실패할 수도 고난당할 수도 깨어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공해야 하나님의 일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깨어지고 고난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은 증명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성경의 진술을 염두에 두면서 저의 5년간의 사역을 조금 돌아보았습니다. 5년 동안 공부하고 목회하면서 제가 절절히 느낀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복음이란 게 유능한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유능한 언변을 통해서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또 복음은 말끔하고 깨끗한 일처리를 통해 확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오히려 언변과 시식이 부족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의 땀내 가득한 헌신을 통해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복음은 보잘것없는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 권사님들의 기도를 통해 힘을 얻습니다. 또한 복음은 가장 무너지고 깨어진 사람 앞에서 그 능력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가진 것이 많고 지식이 많은 이들은 복음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설명과 질문과 이해와 납득이 필요한데 정녕 삶의 위기 앞에서 깨어지고 상한 이들에게는 복음을 설명해 줄 필요 없이 예수라는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깨어지고 상하고 실패하고 고난당한 그 순간 오히려 반짝이게 됩니다. 복음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와 같아서 질그릇 같은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 안에 담긴 복음이 힘을 얻게 됩니다. 진짜 능력은 무엇일까요? 언변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와 충만함을 불러오는 카리스마도 아닙니다. 모든 사역과 업무들을 말끔하게 처리하는 능력도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깨뜨릴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실패와 처절함과 약함을 담담히 고백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 이 고린도의 교회의 이야기는 1차적으로 우리 목회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야, 강한 척 하지 마. 하나님의 일을 홀로 감당하는 척 하지 마. 대신 겸손하게 깨어져. 겸손하게 고난을 당하고 성도를 위해 눈물 흘릴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라 라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하는 바울의 목회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는 저희 목회자만을 위한 이야기이진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일상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들 또한 이런 꿈이 있습니다. 강력하고 카리스마 있고 전지전능한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우리의 헛된 야망들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힘있고 능력과 권력을 갖고 신앙까지 다재다능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맞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야망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또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 드리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많은 재능을 갖춰야 한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 드리려면 재능과 부와 인맥과 권력과 지혜를 겸비하고 갖춰야 되지 않냐라고 착각 그렇게 이 말씀은 우리 목회자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지녀야 할 자격과 능력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의 깨어짐을 통해 바울의 고난과 바울의 넘어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을 한번 볼까요? 교회는 예전에 비해 많이 쇠락했습니다. 연령대도 많이 올라갔죠? 사람도 줄어든 것만 같습니다. 사역도 이전만큼 활발하고 뜨겁지 않습니다. 각 사역을 맡은 담당자들은 보충할 인력을 구하는데 너무하는 에너지가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쇠락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교회가 실패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이 유능해지고 원활하게 돌아갈 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힘겹고 무거운 우리들의 씨름과 고뇌, 눈물과 아픔들 가운데서 그 사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없을지라도, 연령대가 많이 올라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지속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건축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의 상황도 한번 돌아보실까요? 건축이 정녕 하나님의 일이라면 설계, 시공, 건축, 재정 등등 건축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려야만 할 것 같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 대면하게 될 미래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힘겹게 하나하나 타협해 나가고 조율해 나가고 넘겨야 하는 일을 투성일 겁니다. 때로는 다툰다는 이야기가 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이렇게 힘들게 건축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도 종종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할 수 있겠죠. 건축이 정말 하나님의 일인가? 건축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건축이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 하지만 오늘 고린도후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원활한 건축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건축과 관련된 전문가의 체계적이고 탁월한 계획과 빠른 집행과 빠른 예산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리멸렬하고 따분하고 힘겹게 재정을 모으고 모든 건축 과정을 집행하는 과정 가운데 이게 우리가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잘나서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만이 할 수 있음을 입증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탁월함과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을 완료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지혜와 탁월함과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을 통해서 원활하게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힘겨워하고 고뇌를 해나가면서 이 일이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구나 라는 겸손한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 거짓된 사도라고 비우는 이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니까 사도다. 일을 잘해서 사도가 아니라 카리스마가 있어서 사도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고난과 위협이 자신을 피해가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고난과 상처와 아픔을 견뎌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프니까 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니까 사도다 라고 외친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탁월함을 선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신 것이죠. 아픈 만큼 하나님의 일에 자신이 참여하는 이유가 겸손을 배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많이 참여하고 있지만 축복과 영광 가운데서만 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보해야만 하는 현실, 헌신해야만 하는 현실, 고뇌해야만 하는 현실 가운데 처하곤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셔서 양보하게 만들까요? 헌신하고 희생하며 고뇌하게 만들까요? 하나님의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겪는 고난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행해야 하는 양보와 희생을 묵묵히 감내할 수 있습니다. 아프니까 사도라고 말했던 이 바울처럼 우리는 아프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아픔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가고 이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며 아픔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워가게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